같이 기도하고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도 연약한 저희들을 주의 사랑 가운데 두시고 단잠을 깨우시고 예배당으로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또 함께 새벽 예배에 단을 쌓으며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읽게 하시고 또 조금 해석해 하시고 묵상케 하시고 또 교훈을 삼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무익한 종에게 주의 말씀을 감히 조금 해석할 지혜와 힘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성도들의 유익을 위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지도하시고 종의 미련한 심령을 밝히시고 또 모두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조금이라도 깨닫고 바르게 그 뜻을 이해하고 그 교훈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주께 다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14절 말씀, 성전과 두 증인의 환상, 그렇게 제목을 붙여보십시다. 1절 보십시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지팡이 같은 갈대는 길이를 재는 자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은 구약적인 표현입니다. 구약시대의 성전은 1차적으로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지만 또한 그의 몸된 교회인 참된 성도들도 가르쳤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신약성경도 증거하는 바입니다.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 얻은 참된 성도들을 가르치며 청량한다는 말은 소유물의 확인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아십니다. 그는 대환난 가운데서도 자기 백성을 보존하십니다. 성전 밖 마당은 성전 뜰만 밟는 중생치 못한 형식적 교인들을 가르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습관적으로 교회에 다니거나 인간적 교제나 세상적 유익을 위해 다니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본질상 불신자들입니다. 이런 형식적 교인들은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 밖에 있습니다.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성전 밖 마당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거룩한 성은 예루살렘 성을 가르칠지 모르나 그보다 이름만 가진 형식적 기독교인들의 세계를 가르친 듯 합니다. 그 속에는 천주교인들, 각종 이란종파 신봉자들, 자유주의자들도 포함될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날 교회연합운동의 세계일 것입니다. 이름만의 기독교 세계는 이방인에게 42달, 즉 3년 반 동안 짓밟힐 것이다. 그런 예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3년 반은 대환난 기간의 일부분을 가르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문자 그대로 3년 반을 의미하든지 아니면 너무 길지 않은 어떤 기간을 상징할 것입니다. 3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주님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 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본문은 요한계시록에서 해석하기 어려운 구절들 중에 하나입니다. 말씀하는 자는 그리스도이시라고 보입니다. 두 증인이 나타나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간 즉 3년 반 동안 말씀을 전할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증인의 증거는 확실한 증거로 여겨집니다. 한 사람만 증거하지 않고 두세 증인이 증거하라고 하신 대로 두 증인. 예수께서는 전도자들을 둘씩 내보내셨는데 그것도 두 증인의 의미를 가집니다. 굵은 베옷은 금식하며 회개할 때 입는 복장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죄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기도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1260일은 신약 교회 시대를 가르킬지 모릅니다. 주께서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고 예언하셨는데 예루살렘 성은 오늘날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고 있습니다. 그게 성전 자리에 이슬람 사원이 모스크라고 하던가요? 사원이 세워져 있다고 하죠. 그러나 1260일은 여섯째 나팔로 1260일은 신약교회 시대를 가르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여섯째 나팔로 계시된 유프라데 강에서 시작되는 전쟁이 끝난 후에 이방인들이 형식적 교회들과 교인들을 핍박하는 기간에 더 적합해 보입니다. 또 아마 그 기간에 두 증인이 나타날 것입니다. 1260일 3년 반이라는 기간에 두 증인들은 이 땅의 주님 곧 하나님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표현되었습니다. 이 표현은 구약 스가랴 4장의 환상에 나오는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상 예수아와 여호수아와 비슷합니다. 본문의 두 증인은 3년 반 환난 기간 중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신약교회나 충성된 두 명의 종들을 가르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감람나무라 불리는 것은 성령님의 끊임없는 공급을 받기 때문이며 촛대라 불리는 것은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바른 뜻을 전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두 증인은 모세와 엘리야 같은 능력을 가진 신약교회나 두 명의 종들일 것입니다. 모세가 물로 피가 되게 하는 기적을 행하였듯이 또 엘리야가 3년 반 동안 기근이 들게 하고 또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했듯이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며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칠 것이라고 보입니다. 또 그들을 해하려는 자들은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구약 시대의 모세와 엘리야 같이 그들은 그 사역 기간 동안 여러 가지 능력의 일들을 행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이 예언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7절 봅시다.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저희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 아마 마지막 때에 나타날 적 그리스도는 그 두 증인들과 싸워 이기고 그들을 죽일 것입니다. 무적행은 깊은 구덩이를 가리킵니다. 짐승으로 표현된 이 자는 짐승같이 사납고 난폭하며 이성과 도덕성이 없는 인물을 나타낼 것입니다. 그것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예언된 불법의 사람, 곧 죄의 사람으로 마지막 때에 나타날 전제적, 독재적 통치자와 동일한 인물로 보입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혹은 정권이든지 할 것이라고 보이는 인물이죠. 적 그리스도의 영은 초대교회로부터 활동해 왔습니다. 역사상 로마 제국과 로마 천주교회는 적 그리스도의 영에 이끌려 활동하였습니다. 그들은 많은 참된 성도들을 핍박하였고 또 죽였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들에 적 그리스도라고 불릴 특별한 인물이 나타날 것이며 그가 나타나면 그 두 증인들과 싸워 이길 것이고 그들을 죽일 것이라고 보입니다. 두 증인들의 시체가 놓여질 큰 성은 적 그리스도의 본거지일 것입니다. 그 도시는 영적으로 소돔과 고모라 또 애굽이라고 불리었습니다. 소돔과 애굽이라고 불리었습니다. 소돔은 음란한 도시이며 애굽은 우상 숭배의 나라이었습니다. 또 그 도시는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곳, 즉 예루살렘 성이라고 표현됩니다. 마지막 때에 적 그리스도의 본거지는 소돔과 애굽과 예루살렘으로 표현됩니다. 그 도시는 뒤에 나올 음녀와 바벨론으로 묘사된 큰 도시와 동일한 도시일 것입니다. 그것은 참된 종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의 도시를 가리킬 것입니다. 역사상 로마가 바로 그런 도시이었습니다. 9절을 봅시다.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온 세상 사람들은 그 두 증인의 시체를 3일 반 동안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죽음을 기뻐하며 선물을 주고받으며 즐거워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두 증인들의 설교는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는 내용들이었고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치 않고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치 않고 그들의 죄를 회개치 않고 구주 예수님 믿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심한 고통이 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11절 보십시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며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혹은 구름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세상 사람들의 기쁨과 즐거움도 잠시 동안뿐이었습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의 영 혹은 생명의 기운이 들어감으로 두 증인은 다시 살아날 것이고, 본문의 예언의 표현은 구경하는 자들은 크게 두려워할 것입니다. 더구나 부활한 그 증인들은 예수님처럼 구름을 타고 구름 가운데서 하늘로 승천할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예언입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취될 것인지는 잘 알 수 없습니다. 물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시에는 모든 성도가 주님을 영접하기 위하여 하늘로 올려올 것입니다.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산 자들은 변화돼서 우리가 하늘로 승천하듯이 다 들리워서 주님을 영접하고 내려오게 될 것이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의 말씀대로 될 것이다. 13절 보십시다.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 도다. 두 증인의 승천이 있을 때에 그 큰 성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파괴되고 7천 명이 죽게 될 것이며 그 남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그러나 옛날 애굽의 바로 왕이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러했듯이 이런 행위가 그들이 참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첫째 화와 둘째 화가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첫째 화는 황충재앙이고 둘째 화는 유프라데 강에서의 큰 전쟁과 그 후에 있을 두 증인의 사역, 오늘 읽어본 11장의 두 증인의 사역과 큰 지진입니다. 이제 마지막 화만 남았습니다. 그것은 일곱째 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 계시될 것입니다. 본문의 교훈을 다시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우리는 성전들만 밟는 형식적 교인이 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런 자들은 죽정이와 같고 가라지와 같고 또 염소, 양의 양과 염소에 비해 염소와 같습니다. 곡식이 되지 못하고 죽정이나 가라지가 되어서는 안 되겠고 또 양이 되지 못하고 염소 같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또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된 주님의 비유에서 등만 가지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신랑을 기다리던 미련한 다섯 처녀와 같이 되지 말고 또 주께서 맡겨주신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악하고 게으른 종과 같이 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것이 다 교훈이죠. 미련한 자가 되지 말고 등과 기름을 준비할 것이라. 또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최대한으로 활용하고 열심히 일하듯이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을 내 일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그 일을 끝까지 충성할 것이다. 충실히 해볼 것이다. 사도 바울은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리라. 배교의 시대를 묘사한 것 같이 그런 시대에 형식적인 교인들입니다. 형식적인 교인들이 많아질 것이다. 중세시대나 오늘 시대처럼 형식적인 교인들, 형식적인 종교인들, 형식적인 교회의 직분자들 그렇게 되지 말아야 될 것이다. 둘째로 우리는 성전 안에서 성전 뜰에 있지 말고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 참 예배를 드리며 바른 목사들의 교훈을 즐거움으로 받고 믿고 행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는 믿음, 속죄 신앙을 가져야 하고 또 말씀과 기도로 늘 깨어 있어야 하고 그것이 성도들의 정상적인 생활이라고 그랬죠. 성경 읽고 기도하며 옛날부터 경건한 자들이 다 그렇게 했다. 욥은 주의 말씀을 새끼 밥과 같이 여겼다. 그런 표현을 했어요. 양식과 같이 여겼다. 다니엘은 그 바쁜 과정에서도 하루 세 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였다. 감사를 올렸다. 그렇죠. 경건한 성도들처럼 옛날부터 그들은 말씀과 기도의 단을 쌓은 것처럼 오늘 시대에 이렇게 좋은 시대에 성경책이 우리의 손에 늘 있는 이 시대에 성경을 사랑해서 나의 성경, 나의 사랑하는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늘 올리고 또 구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영육의 것들, 개인적인, 가정적인, 교회적인, 국가적인, 세계적인 제목들이 얼마나 많은지 내가 부족해서 다 기도하지 못하지 시간만 많으면 시간을 내어서 기도할 제목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의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분향함 같이 올라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성도들의 기도와 더불어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개인의 삶이 우리 가정의 삶이 우리의 자녀들의 삶이 우리의 교회의 모든 현재와 미래가 또 나라와 온 세계에 되어지는 일들이 비록 예언의 성취 때문에 모든 일들이 전쟁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자연재해도 일어나고 모든 복잡한 것이 세상의 현실이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는 이루어져 가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참된 성도들이 되어서 성도들에 대해서 환난을 잘 이겨나가는 구원 얻은 표를 지니고 환난 날에도 믿음과 인내로 승리하는 요한계시록의 아주 중요한 교훈이죠. 믿음과 인내가 여기에 있다. 그런 두어 번 나오는 말씀대로 이 환난 시대를 통과하는 성도들은 참된 믿음, 속죄신앙 붙들고 또 인내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승리의 생활을 해야 할 것이다. 또 셋째로 우리는 참된 증인들이 되어야 할 것이다. 참된 증인들로서 순교를 각오하며 여기에 두 증인의 그런 예언이 어떤 것인지 정확히 우리는 잘 알지는 못하지만은 그러나 참된 증인들이 맞습니다. 순교한 증인들이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증거했습니다. 환난 날에 우리는 고난을 각오하고 신앙의 절개를 잘 지키고 형식적 교인들처럼 살다가 배교하고 변절하지 말고 참 성도로 살아서 승리하는 자들 주님과 함께 고난도 받고 죽기도 하는 죽어도 다시 살아날 것을 믿고 주님과 함께 죽으면 다시 부활할 것이다. 영광을 얻을 것이다. 깨닫고 고난을 각오하며 믿음으로 충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형식적 교인이 되지 말아라. 교회의 뜰만 밟는 예배당 뜰만 밟는 자들이 되지 말아라. 참된 성도들이 되고 참된 종들이 되고 참된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고 믿음과 인내로 승리하고 주를 끝까지 증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이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두 증인의 예언을 우리는 구체적으로 잘 알 수 없지만은 그러나 여기에 담긴 하나님의 대의를 우리가 좀 묵상하였습니다. 형식적인 성전 뜰만 밟는 자들이 되지 않고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참 성도 되기를 원하며 또 믿음과 인내로 환난 시대를 잘 대처하고 끝까지 주를 증거하는 충성된 종들과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만을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